예, 오늘 칼빈주의 바로알기 11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0번에 걸쳐서 조금 좀 제목이 이상하지만 칼빈주의 바로알기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역사적 사실과 그 다음에 교리적 사실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칼빈주의라고 하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런 그 신학체제 이거를 정확하게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약 성경에 드러난 교회가 어떤 것인가, 이거를 잘 이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국가교회는 안 되는 거예요. 신정정치체제, 국가와 그 다음에 교회가 하나가 돼서, 그래서 국가교회를 형성하든지 교회 국가를 형성하든지 해서, 신약 성도들의 개개인의 영혼의 자유, 그 다음에 양심의 자유를 속박하는 그런 일은 신학교의 성도라고 하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이것은 말 그대로 전체주의 독재 시스템이에요. 인간의 그 자유를 압박을 하고 심지어 말살하는 이와 같은 그런 그 시스템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두 종류의 이제 교회가 있었다. AD 313년에 콘스탄틴을 통해서 만들어진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국가교회, 정치와 종교가 이제 혼합이 되고 이렇게 되면서 국가를 이제 통치하기 위해서 인간의 자유, 의지 모든 것이 이제 박탈하고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그 처지로 이제 몰아넣는 그런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교회가 결국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 메시아 왕국, 그 메시아 왕국이 된다고 하는 이런 무천년주의, 그 다음에 무조건적인 예정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가지고 한 1200년 동안 말 그대로 인간을 이제 괴롭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루터, 칼빈, 그 다음에 즈빙길 같은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나타났는데 국가교회를 한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다른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국가의 그 정치 권력을 얻고 그리고는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도시를 치리하든지 아니면 나라를 치리하든지 이런 식으로 똑같은 국가교회를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제목이 칼빈주의 5대 강령과 그 다음에 알미니우스주의 5대 강령, 언제 이것들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나. 우리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잖아요. 알미니우스주의, 칼빈주의, 또 거기에 이제 5대 강령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많이 들었는데 저희 정말 이게 언제 만들어진 거냐, 또 어느 나라에서 만들어진 거냐,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냐. 아마 오늘 여러분이 이 과정을 좀 이렇게 들어보시면 정말 국가교회를 벗어나서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누린다는 게 얼마나 귀중한 일인가, 여러분이 역사의 증언을 통해서 오늘 이제 알게 될 겁니다. 칼빈주의 5대 강령은 칼빈이 만든 게 아니에요. 칼빈이 만든 게, 칼빈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제 발동을 했는데 칼빈이 죽은 다음에 55년이 지나서 네덜란드에서 칼빈주의 국가라고 있던 그 네덜란드의 그 국가교회를 운영하던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정권이 만들어 놓은 그와 같은 그 교리입니다. 그래서 이 칼빈주의 5대 강령이라고 하는 그 제정을 통해서 알미니우스주의 추종자들을 처형하고 그 다음에 박해하고 다른 나라로 다 추방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됐어요. 그런데 역사는 참 아이러니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여러 종파의 사람들을 쓰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주로 쓰셨냐? 하나님은 아이러니하게도 알미니우스 주의를 추종하는 그런 사람들을 쓰셔서 세상을 복음화했어요. 그래서 이런 그 역사적인 증언을 여러분과 함께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자, 네덜란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칼빈이라는 사람은 1509년에서 1564년까지 이제 살았고 주요 활동 무대가 스위스의 제네바였습니다. 근데 칼빈주의 5대 강령은 1618년 11월 13일부터 1619년 5월 9일까지 네덜란드의 남부 도시, 조그만 도시 도르트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이 도르트에서 종교회의가 이제 열리면서 여기에서 칼빈이 죽은 다음에 55년이 지나서 네덜란드의 도르트라고 하는 여기에서 이제 열린 종교회의에서 만들어진 강령이 칼빈주의 5대 강령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이 종교회의, 도르트 종교회의, 우리가 종교회의는 영어로는 시노드로 돼 있어요. 시노드. 아마 우리나라 말로는 노회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또 나중에 이제 총회가 있고,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뭐 이렇게 합동총회다, 총회, 이게 아마 시노드의 이제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도르트 시노드, 그러니까 도르트 총회, 아니면은 도르트 종교회의는 국가가 요청한 회의예요, 여러분. 국가가. 국가가 이걸 열어서 문제가 되는 자들을 처단해야 되겠다 해서, 그래서 국가가 요청해서 열린 회의가 도르트 회의입니다. 다시 말해, 국가교회를 하던, 칼빈주의 국가교회를 하던 네덜란드 정부가 종교회의를 개최해서 반대파를 숙청한 그와 같은 일이 이 종교회의에서 발생을 한 거예요. 반대파를 숙청하기 위해서 국가가 이와 같은 회의를 개최한 거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AD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라고 하는 사람이 기독교 공인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사악한 계략을 써서, 그래서 국가와 그 다음에 종교를 하나로 묶는 그런 일을 이제 했습니다. 그 이후에 콘스탄틴이 니케아 종교회 이런데 수장이 된 거예요. 그 회의를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콘스탄틴은 믿음도 없는 사람인데 기독교 공회의 최고 결정권자, 회의를 개최하는 사람이 콘스탄틴이 돼서,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교회를 통치해 나가는 그와 같은 악행이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신조를 만들었어요. 왕이 원하는 이런 사람들을 사용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와 같은 그 종교, 정치 그런 그 행태가 이 콘스탄틴 이후에 로마 카톨릭 교회를 통해서 이제 저질러졌는데, 바로 이와 똑같은 일이 칼빈주의를 국교로 이제 만들고 있던 그 네덜란드에서 또 이제 일어나게 된 겁니다. 네덜란드는 지금까지 제가 뭐 스위스 이야기도 하고 독일도 하고 그다음에 미국, 영국 이렇게 다 얘기했는데,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네덜란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덜란드는 개혁교회 이제 하려는 그런 국가들 중에서 가장 늦게 개신교 국가에 이제 대열에 끼게 된 그런 나라입니다. 1581년에 네덜란드가 독립을 하게 돼요. 어디서 독립을 하냐? 스페인에서 이제 독립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신앙의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페인 그러면 벌써 천주교, 로마 카톨릭, 여기서 독립을 하면 일단 천주교는 안 하겠다는 생각 드시죠? 예,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네덜란드가 이제 독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덜란드가 오랫동안 이 독립 투쟁을 이제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래서 이제 신앙 투쟁도 하고 독립 투쟁도, 이 두 개가 이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페인에서 벗어난다고 하는 얘기는 스페인의 종교에서도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 전쟁이 곧바로 신앙 투쟁을 통해서 신앙의 자유를 얻는 이와 같은 투쟁의 역사가 이제 된 겁니다. 당시 세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한번 이제 가서 보시면, 그 당시 이제 유럽의 지도가 이제 여기 있는데, 저기 왼쪽 맨 밑에 가면 저 빨갛게 돼 있는데 거기가 스페인이에요. 그 옆에가 이제 포르투갈이고, 그 다음에 저 위로 가면 저기 파랗게 이제 원이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의 오른쪽은 독일이 있고, 네덜란드의 남쪽에 이제 서부 쪽에는 프랑스가 있어요. 프랑스가, 저게 이제 네덜란드가 저기 있다고 하는 것만 일단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네덜란드는 스페인에서 벗어나고 스페인의 국가 종교인 카톨릭 교회에서 이제 벗어나야 되겠다. 엄청난 노력을 하고 많은 핍박을 이제 받았습니다. 네덜란드의 뜻이 뭔지는 여러분이 중학교, 고등학교 역사 시간에 좀 배우지 않았어요? 저기 알프스 산에서부터 라인강이 시작이 돼갖고 독일을 관통해갖고 스위스, 그 다음에 독일을 관통해서 네덜란드를 넘어갖고 저쪽 북해로 이제 라인강이 나가게 됩니다. 근데 저기 네덜란드 아까 보여드렸던 그 그림, 그걸 조금 확대를 한 건데, 네덜란드 가서 보시면 저 지역이 저지대가 돼서 이렇게 돼서 바다의 수면이 여기 땅의 수면보다 높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뚝을 다 쌓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지대, 그러니까 네덜란드란 뜻은 뜻 자체가 네덜랜드란 뜻이에요. 후미진대다 이런 뜻이에요. 이 밑바닥이 낮은 이와 같은 그 지역을 유럽 사람들이 저지대라고 불렀어요. 그 저지대가 네덜란드예요. 네덜란드. 자, 그래서 라인강 맨 끝부분에 저 네덜란드가 놓여 있는데, 네덜란드는 하나의 국가가 되기 전에 여기 가서 보시면 번호가 1, 2, 3, 4, 5, 6, 7, 8 해서 17개가 이제 붙어 있습니다. 17개 지방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이 17개 지방을 하나의 군주가 이제 다스리는 이와 같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그림 가서 보시면 지금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그러면 여러분 베네룩스 3국이라는 이야기도 들어보셨죠? 그래서 네덜란드, 그 다음에 이 밑으로 이제 벨기에, 그 다음에 조그만 나라 룩셈부르크, 이게 이제 베네룩스 3국이다. 이게 나라는 적어도 전 세계에서 GNP가 가장, 개인당 GNP가 가장 높은 그런 나라가 룩셈부르크, 벨기에, 이제 네덜란드에 사람들이 부지런하고 처음부터 이제 상업을 많이 하고 세상의 문물을 이제 많이 받아들이고 이렇게 되면서 이 지역이 이제 굉장히 이제 발전하게 되는데 어쨌든 베네룩스 3국이라고 하는 게 그게 종교개혁 당시에는 17개의 이런 지방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다. 이것만 여러분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그 17개 지방이 이게 북쪽이 있고 있는데 중부가 있고 남부가 있는데 민족이 다 달라요. 민족이 다르고 다 쓰는 말이 다릅니다. 또 무슨 문제가 있냐? 그 안에 이제 교회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국가교회라니까 이 17개 지방의 지방마다 교회 관할권이 다른 거예요. 어디 지역은 카톨릭 교회, 어디 지역은 뭐 칼빈주의 교회, 어느 지역은 루터파 교회, 이런 데서 관할을 지금 하는 거예요. 17.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문화도 다르죠. 그 다음에 인종도 다르죠. 언어도 다르죠. 그 다음에 이 종교 관할권도 다르죠. 이게 굉장히 이제 문제가 많은 그런 국가였어요. 자, 이 당시에 이제 군주가 누구냐, 유명한 카를 5세입니다. 말틴 루터를 보름수에 소환했던 그 유명한 그 카를 5세가 스페인, 그 다음에 네덜란드, 그 다음에 이탈리아, 그 다음에 독일을 다스리는 신성 로마 제국의 이제 황제였습니다. 이 카를 5세는 아버지한테는 네덜란드를 물려받고 어머니한테는 이제 스페인을 이제 물려받아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런 황제가 이제 된 건데 이 카를 5세라고 한 사람이 17개 그 주를 하나로 묶어서 이제 주권국으로 이제 통일을 시킵니다. 말씀드린 대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인종이 달라요. 언어가 이제 다릅니다. 교회 관할권이 달라서 어느 지역은 독일 지역의 교회가 관할하고 어느 지역은 뭐 룩셈부르크 뭐 이런 데는 또 다른 데가 이제 관할을 하고 자, 이 카를 5세는 말씀드린 대로 말틴 루터를 1521년에 보름수로 소환했던 그런 그 황제예요. 루터가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회개할 마음이 전혀 없고 그걸 취소할 마음이 전혀 없다 해서 화가 엄청나게 났어요. 그래서 이 카를 5세가 루터파 추종자들 이 사람들 다 위협하고 이제 협박하는 이와 같은 반대 선언을 하고 또 동시에 재침례 교도들은 국가와 그 다음에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걸 원치 않으니까 루터파 교인들하고 재침례 교도들을 반대하는 그런 선언을 내리고 그리고 뭐라고 했냐 그 네덜란드의 17개 그 지방에다가 종교재판소를 설치한 거예요. 곳곳에 종교재판소를 그래서 종교생활과 관련해서 1524년부터 1550년까지 많은 금지 규정들을 이제 발표를 했어요. 성경 같은 거 읽지 못하게 하고 오직 로마 카톨릭 교회에 관련된 그런 일들만 하고 루터교라든지 재침례교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파급이 되지 못하도록 이렇게 이제 탄압 조치를 이제 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탄압 조치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이그라운 도시도 있고 암스테르담 이런 도시 다 들어보셨잖아요. 이게 지금의 네덜란드고 그 당시에도 그 윗부분에 있는 그런 도시들인데 이런 데서 막 화형을 시키는 거예요. 이거 말을 듣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하여튼 이 카를 5세라고 한 사람이 아주 악랄한 일을 이제 진행하면서 오직 카톨릭 교회만 믿어야 된다 이런 걸 이제 주장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카를 5세가 죽고 나서 그의 아들 필립이 1555년에 스페인하고 이제 네덜란드를 이제 상속하게 됩니다. 근데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그는 우둔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1589년에 스페인으로 이제 이주한 뒤에는 다시는 네덜란드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저 네덜란드는 누가 다스리냐? 자기 이복 여동생 마가렛이라는 그런 여인을 섭정으로 이제 세워놓고 스페인 군대를 주둔시켜놓고 그리고 본인은 이제 스페인으로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더 루터파 사람들, 재침례 교인들 더 탄압을 하게 해서 종교재판소를 더 늘려놨습니다. 자, 이때 유명한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죠? 오렌지의 윌리엄 공이라는 사람이 있다. 윌리엄. 이 사람이 이제 네덜란드 독립혁명의 그냥 아버지라고 이제 생각하면 됩니다. 이분이 이제 등장을 해서 네덜란드 전역에서 스페인 사람들하고 이제 전쟁을 벌이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 1581년 7월 26일에 그 오렌지공이 새로운 개신교 국가를 이제 세웠는데, 그런데 그때 나라가 이제 둘로 쪼개지게 됩니다. 17개 주가 아니면 지방이. 북쪽의 7개는 칼빈주의자들의 개신교 국가가 됐어요. 그게 네덜란드고, 그 다음에 밑으로는 10개 이제 주가 있었는데 그게 벨기에가 이제 되고, 룩셈부르크는 조그맣게 이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라가 공식적으로 세워져서 위는 네덜란드, 개신교 국가가 됐고, 밑은 벨기에, 여기는 이제 카톨릭 국가가 됐고,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도르트 회의를 이야기하는데, 도르트 회의라고 하는 건 장로교 아니면 개혁교회의 도르트 신조가 이제 만들어진 이와 같은 그 지방이잖아요. 그러면 왜 네덜란드는 장로교회를 하게 되었는가, 이 이야기를 좀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581년에 네덜란드 이제 국가가 이제 성립이 됐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콘스탄틴 이후에 전 유럽이 다 국가교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틴 루터, 그 다음에 쯔빙글리, 그 다음에 루터, 이거 살던 그 모든 시대에 개신교, 천주교 할 거 없이 모든 나라가 다 일단 국가교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에게 국교를 하나 세워놓고 이것만을 믿으라고 해서 국민을 신앙적으로 하나가 되게 만들어야만, 그래야 종교적인 분란이 생기지 않고 왕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천년 이상 이제 내려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걸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지금 네덜란드도 나라가 세워졌으니 나라의 주민들이 공식적으로 한 교를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근데 네덜란드 국민들의 국민 감정이 있는 거예요. 그 국민 감정은 뭐냐?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스페인 때문에 죽을 고생을 다 하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스페인의 이 카톨릭 교회는 우리나라 국교가 될 수 없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선택지가 두 개 남는 거예요. 하나는 개신교를 하든지 아니면 재침례교회를 하든지. 근데 재침례교회는 할 수가 없잖아요. 재침례교회는 국가교회는 안 된다고 주장한 사람들이 재침례교회니까 재침례교회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선택지 하나는 개신교회를 해야 되는데, 개신교회는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선택지가 하나는 이 칼빈주의를 하든지 아니면 하나는 루터교회를 하든지, 두 개뿐이 없는 거예요. 근데 네덜란드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여기 네덜란드 있는데 요 오른쪽에가 어떤 나라예요? 독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루터교를 하게 되면 독일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본인들이 위협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루터교도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 최종적으로 남아있는 게 칼빈주의 하는 개혁교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는 거예요. 국교를 하려고 하는데. 또 이런 가운데 어떤 일이 이제 또 있었냐 하면은, 이 독립전쟁을 하면서 스페인하고 싸우는데 저 북쪽에 있는 이 네덜란드 쪽에 있는 그 사람들이 독일에서 용병을 데려다가 스페인 군대하고 싸우게 하면서 나라를 이제 구출하려고 하는 그런 일도 하고, 또 종전 이후에는 경제회복이 이 사람들이 앞장을 서고, 또 칼빈은 제네바에서 이제 독재 정치를 이제 했지만, 이 칼빈의 그 제네바 독재와는 달리 장로회주의, 프레스비테리안이즘이라는 걸 선택을 하면은, 그러면 장로회주의에서 따라서 대표자 중심으로 위임 정치를 할 수 있다, 이런 그 특징이 있는 걸 보고, 그래서 이제 이 네덜란드 전체 사람들이 우리는 국교를 칼빈주의 개혁교회 장로회 이거를 우리 국교로 이제 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이제 선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네덜란드는 당회라는 교회 법원이 모든 회중을 다스리는 장로회 주의를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뭐라 할까, 역사적 상황에 이제 놓이게 된 거예요. 국교를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데 이것저것 다 따져보니까 딴 건 안 되겠고, 이렇게 해서 이제 장로회 주의를 선택했고, 이렇게 되면서 1561년에 우리가 벨직 신앙고백, 벨직이라고 하는 말은 벨기에라는 뜻이에요. 벨기에 신앙고백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네덜란드에서 이제 만듭니다. 그리고 1578년에는 심지어 장로교를 국교로 정하기도 하는 거예요. 어쨌든 네덜란드는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장로교 시스템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이제 처지에 이제 놓이게 됐습니다. 자, 이제 국가가 만들어진 거예요. 새롭게 이제 독립전쟁에서 국가를 이제 이루었습니다. 자, 그래서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장로교는 이제 국가, 전체 이런 국교 시스템 이런 거를 이제 선택을 하고, 그리고 국가교회를 이제 통해서 나라를 하나로 만들려고 이제 노력하는데, 그럼 그 당시에 교회가 뭐냐? 개혁교회란 말이야. 자, 근데 개혁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개혁교회 안에서. 자, 어떤 문제가 생겼냐? 그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알미니우스 5대 강령이 나오고 칼빈주의 5대 강령이 이제 나오게 된 겁니다. 지금부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나무 위키, 여러분 아시죠? 모든 사람이 참여해서 쓰는 그 나무 위키에 있는 내용을 거의 그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칼빈이 1564년에 사망을 했는데, 이 알미니우스란 사람은 1560년에 태어났어요. 1560년에. 그러니까 칼빈이 죽기 4년 전에 네덜란드에서 출생했으니까 칼빈하고 알미니우스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만난 적이 없어요. 자, 알미니우스 한번 그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60년에서 1609년까지 사진 한번 보시죠. 다음 거. 예. 1609년까지 살았는데, 네덜란드 이제 목사이며 신학자로 알미니우스 주의의 창시자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이제 그 태어난 배경과 살아온 그 행적을 보면 왜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제 이해를 하게 됩니다. 자, 알미니우스는 1560년에 네덜란드의 아우데버터르라고 하는 이런 그 지역에서 이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어머니가 이제 과부로, 홀어머니로 이제 살게 됐는데, 이 어린 알미니우스를 키울 수가 없으니까 카톨릭 교회에서 개종을 한 신부가 있었어요. 그 신부에게, 그 신부의 이름이 에밀리우스인데, 그 신부에게 양자로 보냅니다. 근데 그 신부가 이제 죽어요. 그 개종했던 그 신부가. 이렇게 되니까 마르브루크의 한 교수가 그를 루터파 대학으로 이제 보내서 공부를 이제 시킵니다. 근데 얼마 되지 않아서 스페인 사람들이 이 알미니우스의 이 고향인 아우데바터르를 이제 점령을 했어요. 그러고는 어떻게 했냐? 그곳 주민들을 다 카톨릭 신앙으로 개종을 하라고 강요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거부했잖아요. 거부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을 이 스페인 군대가 와서 죽이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기면서, 그 와중에 알미니우스의 어머니와 형제들도 이렇게 살해를 당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때문에, 원래 처음에 카톨릭 하다가 지금 장로교 이걸 하겠다고 해서 국가가 이렇게 세워지고 이렇게 이제 되니까 장로교 쪽으로 돌아왔다가 스페인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다시 카톨릭으로 돌아오라고 이야기하다 안 한다고 하니까 어머니가 죽고 형제들이 죽고 그 많은 사람들이 죽는 이런 일을 알미니우스가 이제 직접 체험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 종교적 편협성,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는 거를, 말 그대로 양심의 자유가 없이 국교를 강제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지정을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는 거를 자기 눈으로 보고 자기 어머니와 형제들이 죽는 걸 이제 보게 된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종교적 편협성, 이거, 국교 이거에 대한 어떤 반감 같은 것이 이제 알미니우스에게 있었습니다. 그 뒤에 그는 로테르담의 개혁교회 목사인 베르치우스의 집에 머물렀는데, 이 베르치우스 목사가 그를 레이덴 대학으로 이제 보내게 됩니다. 이 레이덴 대학은 1575년에 오렌지공이 세운 이와 같은 그 대학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학자로서의 삶을 이제 살아가다가, 이런 가운데 암스테르담 교회에서 후원자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돈을 대줄 테니까 칼빈이 있는 저 제네바, 칼빈이 있었던 그 제네바, 거기에 가서 제네바 대학에서 칼빈주의 교육을 받고, 그리고 다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으로 돌아온다고 하는 그런 조건만 내가 이행을 하면, 말 그대로 유학을 시켜주는 거죠. 유학비용을 다 대줄 테니까 공부하고 그리고 다시 암스테르담으로 돌아와라. 이렇게 해서 알미니우스가 드디어 어디로 갔냐면 칼빈주의 본산이라고 하는 제네바로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제네바에 갔더니 누가 있느냐 하면 칼빈 이후에 또 유명한 베자라고 한 사람이 나타나서 칼빈주의를 열심히 가르치고 이제 이렇게 이제 했어요. 그래서 이 제자도 만나고 다른 스승들도 만나갖고 말 그대로 칼빈주의 신학을 이제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 이때 그는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칼빈주의, 극단적 칼빈주의, 하이퍼 칼빈이즘이 무엇인가 하는 거를 아주 몸으로 체험하면서 그게 진짜 진리라고 이거 생각을 하고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하게 된 겁니다. 알미니우스는 처음부터 칼빈주의자였어요. 칼빈은 아주 완전히 매료가 돼서 빠져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근데 약속대로 제네바에서 공부가 다 끝나니까 어디로 와야 돼요? 네덜란드로 와야 돼서 암스테르담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이제 암스테르담 교회에 이제 목사가 이제 된 거예요. 설교를 잘하고 또 성경 주석을 잘 쓰고 또 성품이 겸손하고 또 헌신적이어서 아주 좋은 그런 그 그리스도인의 모범을 보인 그런 사람입니다. 또 특별히 이제 공부를 많이 하고 이제 해서 강해 설교를 잘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암스테르담 교회에 이제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1589년에 문제가 이제 생겼습니다. 개신교 국가가 1581년이 됐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8년이 지난 1589년에 어떤 사람이 나타났냐? 코른헤르트라고 한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무슨 신학자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소위 그냥 지금식으로 장로교식으로 얘기하면 평신도예요. 아니, 평신도인 이 코른헤르트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칼빈과 그 다음에 베자가 가르치는 신적인 작정, 하나님의 작정, 다시 말해 이중예정론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옳지 않은 거다, 성경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하면서 학술적인 발표를 하고 강연하고 저서를 발행했더니 신학계에서 돌풍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장로교 이거 갖고 이중예정, 칼빈주의, 뭐 베자 이런 걸 열심히 공부해서 그냥 그게 진리인 줄 알았는데, 아니, 코르네르트가 이 사람은 누구냐면 법률가예요. 아주 합리주의적인 그런 인물인데, 아, 이 사람이 나타나서 이중예정은 틀린 거다. 여기 있는 것처럼 칼빈의 기독교 강요 21장 그 5항에 가서 보면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창세전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은 무조건적으로 선택해서 그 사람의 의지와 상관없이 선택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그렇게 작정을 하고, 또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은 무조건적으로 선택을 해서 지옥 정죄를 받도록 그렇게 유기를 하는 이와 같은 이중예정을 한다. 이게 지금 칼빈주의 핵심 그와 같은 그 이론이잖아요. 근데 이제 코르네르트가 뭐라고 얘기하냐. 예. 베자가 말한 대로 만약 하나님께서 죄의 원인이시라면 하나님은 바로 죄의 창시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하나님은 성경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칼빈주의에 이제 들어가서 뭐 파이퍼니 이런 사람처럼 그 하이퍼 칼빈이스트가 되면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히틀러가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죽인 거 있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이 예정해 놓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지옥에 가는 건 모든 사람들 악한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 예정을 해놓은 거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세상에 일어난 모든 악한 일, 죄악도 하나님이 예정을 해서 이렇게 일어나는 거라고 이야기하면 결국은 하나님이 죄의 창시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코른헤르트라고 한 이분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죄의 창시자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와 같은 논의를 이끌어 가니까 칼빈주의 전체 체제, 그 다음에 정치적 안정성. 지금 네덜란드는 이 칼빈주의를 해갖고 장로교 국가를 지금 막 국가가 이제 세워지려고 한 이런 참에, 아, 이 사람이 나타나서 그게 틀렸다고 이야기하면 그냥 국가가 전체적으로 흔들리게 되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 암스테르담 이런 데서 많은 사람들이 그게 옳다고 그걸 따라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되니까 정부 안에서 이제 두려움이 이제 생겨나게 돼 있고, 또 개혁주의 사람들은 신학적 견해에 이제 문제점을 이제 지적하면서 반박할 수 있는 학문적인 소양이 있는 어떤 인물이 있으면 코르네르트의 주장을 좀 반박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열심히 찾아봤더니 누가 나타난 거예요? 알미니우스가 나타난 거예요. 아, 제네바에 가서 베자에게서 배우고 저렇게 영특하고 모든 걸 잘 알고 겸손하고 주석도 잘 쓰고 강해도 잘하고 하는 이 알미니우스야말로 코르네르트의 그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유일한 그런 인물이다. 이 네덜란드에서는 알미니우스를 당해낼 그런 사람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코르네르트의 그 주장을 반박하도록 그 당시 아주 적극적인 칼빈주의자였던 아르미니우스를 선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알미니우스는 어떤 일을 해야 되냐? 국가를 위해서 칼빈주의 5대 강령이 맞고 코르네르트가 이야기하는 이건 틀렸다는 것을 반박을 해야 될 이와 같은 책임을 이제 알미니우스가 이제 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알미니우스가 저 사람이 저렇게 이야기할 땐 뭔가 근거가 있는 것 같으니 내가 모든 것을 성경부터 시작해서 역사까지 정말 칼빈주의에서 이야기하는 이중예정이라고 한 이게 맞는 건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성경 자체를 이제 읽기 시작한 거예요. 누구 이야기를 듣지 말고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이걸 좀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그래서 어딜 공부했냐면 로마서를 공부하는데 칼빈주의자들이 가장 애용하는 게 로마서 9장이란 말이에요. 로마서 9장 거기 애굽과 에서 이야기, 야곱 이야기가 나오고 파라오 이야기가 나오고 뭐 진노의 그릇들이 나오고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잖아요. 그게 다 이스라엘하고 상관이 있는 건데 아 그래서 이 사람이 로마서 9장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했더니 연구를 하면 할수록 알미니우스는 뭘 발견했냐. 바울이 실제로 로마서에서 가르친 것은 베자나 칼빈이 주장한 이중 예정론을 논박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 예정론을 로마서 9장이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중 예정론을 논박하는 거를 로마서 9장이 가르치는 거였어요. 그래서 뭘 깨달았냐. 개인의 구원은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의해 이루어지고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의가 놓여 있다는 로마서 전체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렇죠?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게 로마서의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의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데 있는 거지 무조건적으로 선택받는 데 있는 게 아니다. 칼빈주의자들은 선택만 받으면 구원은 따놓은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영접하고 그분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느냐 이걸 이제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근데 성경적으로 이걸 발견하고 이거를 입증하기 위해서 그러면 한번 역사적인 데이터를 살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칼빈주의 믿음을 버리지 않고 그리고는 다른 시야에서 이 예정을 쭉 살펴보는 가운데 초대 교부들의 책을 쭉 읽어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초대 유명한 교부들로부터 시작해서 몇십 명의 이와 같은 그 예정에 대한 이런 그 교리들을 쭉 살펴봤더니 한 명도 이중 예정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교부들 가운데. 심지어 어거스틴도 펠라기우스하고 논쟁하기 전까지는 한 번도 이런 이야기 하지 않고 이중 예정이라든지 사람의 자유의지가 완전히 죽었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연구 결과로 인해서 알미니우스는 코르네우스가 주장하는 이게 이단이라고 반박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상황이 이제 놓이게 된 거예요. 그 안에서 양심의 자유가 작동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 사람이 주장하는 게 이단이 아닌데 어떻게 내가 저거를 이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이 이제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이제 로마서 강의할 때 칼빈이나 베자가 이야기하는 무슨 타락전의 예정이 됐다는 이런 거 강조하지 않고 로마서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거를 풍성하게 이렇게 이제 강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기독교의 그 권위는 사람들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다. 얼마나 멋있는 거예요. 또한 신앙 신조가 아니라 성경만이 하나의 정통적인 근거가 되어야 된다. 사람이 만든 신조, 사람이 만든 어떤 칼빈주의 같은 이와 같은 시스템이 아니고 성경에 따라서 모든 것을 결정을 해야 된다. 이걸 이제 주장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알미니우스는 신적인 작정, 즉 이중 예정에 관한 타락, 즉 예정설의 개념을 네 가지 이유를 들어서 거부한 거예요. 이 사람 공식적으로 첫 번째 이중 예정설은 성경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태어나기도 전에 예정해서 천국에 보내기로 하고 어떤 사람 태어나기 전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넌 지옥에 가라고 이런 말이 성경에 어디 있냐 맞습니까 여러분?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 과거 1500년 동안 교부들의 그런 역사를 다 살펴봐도 없다는 거예요. 그걸 지지하는 게 두 번째. 세 번째, 이걸 주장하게 되면 그럼 어떻게 돼요? 악한 사람 대항하는 모든 악한 일도 하나님이 예정해서 그렇게 하라고 한 이런 것이 되니까 하나님이 죄의 창시자가 되지 않느냐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거다. 그 다음에 창조되지도 않은 그런 사람에게 무조건적인 선택, 하나님이 선택을 요구해서 하나는 천국으로 하나는 지옥으로 간다는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어디 있느냐. 이 네 가지 근거를 들어서 나는 이 칼빈이나 베자가 이야기하는 이 이중 예정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이거는 믿지 않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래서 알미니우스는 자기 이제 성경 강의에 대한 그 입장을 변호할 그 기회가 이제 공적으로 주어질 때마다 건전하고 차분한 그런 학식으로 매번 논쟁을 하면 누가 이기냐? 알미니우스가 이기는 거예요. 저 칼빈주의자들하고 이제 해서 하면 그러니까 알미니우스도 칼빈주의자예요. 뭐만 틀리냐? 예정 부분만 틀린 거예요. 나머지는 다 칼빈주의자예요. 근데 저쪽에 있는 사람들은 극단적 칼빈주의자고 알미니우스는 온건한 칼빈주의자야. 칼빈을 따르는 사람인데 예정에 관한 이 부분만큼은 칼빈과 베자가 옳지 않다. 이걸 이제 주장을 했던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걸 주장하고 성경의 근거를 대고 교부의 역사적인 데이터를 대니까 사람들이 반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예, 이 네덜란드 안에 이 개혁자들 안에서 예, 분란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잖아요. 자, 신학적으로 이게 성숙한 뒤에 그는 레이던 대학교에 신학 교수가 되고 거기서 누구하고 이제 대결하게 되냐? 고마루스라고 하는 극단적 칼빈주의 교수하고 드디어 이제 논쟁을 하게 됩니다. 이 고마루스가 누구냐? 이 알미니우스의 스승이에요. 그러니까 스승도 보니까 아니 내 제자가 여태까지 극단적 칼빈주의해서 잘 가르쳐놨더니 공부 열심히 하고 나서는 그거 아니라고 주장을 하니까 둘이 이제 맞붙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신학 교수인 고마루스는 알미니우스에게 성경적 권위에 근거해서 도전을 했고 알미니우스는 자신의 성경적 해석을 성경적 해석이 먼저지 이게 교회의 어떤 신조에 이게 종속이 되면 안 된다 이걸 이제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알미니우스는 기독교의 권위는 사람들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고 이제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아야지 칼빈주의다 뭐다 해서 사람이 만들어온 그런 주의나 신조로 사람을 거기에 종속시키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근데 그 당시 네덜란드 교회 지도자들이 이제 가만 보니까 알미니우스는 항상 성경이 최종권입니다. 성경이 최종권입니다. 이렇게 설교하는데 그것대로 따라가면 알미니우스 주의가 맞고 칼빈주의가 틀리게 되니까 그러니까 불만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은 칼빈주의적 신조를 실제적인 최종권위로 만들 것을 이제 주장했기 때문에 알미니우스가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국가가 막 탄생했어요. 국가교회를 장로교, 극단적 칼빈주의가 하는 걸 이걸 하기로 선택을 했는데 이 안에서 지금 내분이 생기면 그러면 밖에서도 스페인이 있고 안에 이런 내분이 있고 이렇게 되면 국가가 유지가 이제 안 되니까 이걸 어떻게 이제 처리해야 되겠다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알미니우스는 안타깝게도 이런 그 신학적 문제들을 본인 시대에 해결하지 못하고 49살의 나이로 1609년에 세상을 이제 떠나게 됩니다. 자, 그럼 알미니우스는 예정에 대해서 뭐라고 주장했냐? 너무나 성경적인 주장을 한 거예요. 첫 번째, 예정 교리는 1차적으로 논리적이거나 철학적이 아니라 반드시 성경적이어야만 된다. 사람이 만들어온 철학이나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예정을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 이게 성경에 있는 거냐. 이걸 가지고 예정 교리를 의논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정 교리는 반드시 기독론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작정, 이 사람은 구원받기로 작정했으니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을 하나님이 작정해서 인류의 대속 희생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거, 이게 구원의 근거가 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거예요. 이것도 얼마나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세 번째, 구원은 반드시 복음적이어야 된다. 다시 말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이 이렇게 전달이 될 때 그 복음이 제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개인의 구원자 주님으로 믿고 죄를 회개하고 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일이 있어야만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죄의 창시자로 만든 이론은 다 비성경적이다 이렇게 해서 이중예정 이거를 이제 부인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알미니우스 5대 강령은 이제 뭐냐? 칼빈주의에도 5대 강령이 있고 알미니우스 주의에도 5대 강령이 있는데 먼저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미니우스는 죽을 때까지 칼빈주의자로 살았어요. 칼빈주의자예요. 교육도 칼빈주의 교육을 받았고. 네, 다만 극단적 칼빈주의자들과 비교했을 때 뭐가 하나 다르냐? 예정이 달랐던 거예요. 예정. 하나님의 예정이 이제 달랐던 거예요. 극단적 칼빈주의자들은 하나님이 그 개인의 자유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창세전에 무조건 어떤 사람을 선정해서 천국으로 보내고 어떤 사람을 선정해서 지옥으로 보낸다는 이중예정을 믿었는데 알미니우스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앞날을 내다보니까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복음이 제시될 때 믿는다는 걸 하나님이 미리 보시고 그 사람을 구원으로 예정을 하신다는 예지예정을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빼고는 나머지는 칼빈주의자다. 그걸 저와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알미니우스는 한 인간의 구원은 그 사람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하나님이 내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넌 지옥에 가고 넌 천국에 가라고 어떻게 그렇게 결정할 수 있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구원의 기회, 복음이 전달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오게 될 때 그 인간이 그 복음을 이해하고 예스하고 믿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이거에서 구원이 결정이 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개인의 자유 의지와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선택하는 그런 일은 하나님의 속성이지 맞지 않는 거다. 자, 우리 칼빈주의 5대 강령 이제 살펴봤습니다. T는 전적인 타락, 전적인 타락. 그 다음에 U는 무조건적인 선택, 그 다음에 L은 제한적인 속죄, 그 다음에 I는 저항할 수 없는 은혜, 그 다음에 P는 성도의 견인. 이게 이제 칼빈주의 5대 강령 튤립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이거를 알미니우스는 뭐라고 얘기했냐, 한번 가서 그 다음에 나오는 알미니우스 5대 강령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적인 타락은 나도 인정을 합니다. 알미니우스가 얘기한 거예요. 근데 칼빈주의자들은 전적으로 타락한 게 뭐라 그래요? 전적으로 죽은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제시가 돼도 절대 믿을 수 없다.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칼빈주의자들은. 근데 알미니우스는 아니다, 성경을 가서 봐라. 하나님을 믿고 말씀이 제시될 때 그걸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능력은 사람에게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한다. 이걸 이제 주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사람이 타락했어도 그 능력은 그게 남아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두 번째, 칼빈주의자들은 무조건적으로 사람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선택하고 이렇게 한다는데 그렇지 않다. 예지예정, 복음이 전달이 될 때 그 사람이 받아들이는 걸 그 보고 하나님이 예정하시는 거다, 이걸 주장을 한 거예요. 세 번째, 칼빈주의자들은 예수님의 그 속죄에 대해서 선택받은 자들을 위해서만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다는 제한속죄를 가르치는데, 성경 가서 봐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느냐,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인 속죄,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다건 보편적인 속죄, 여러분 다 성경적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가서 보니까 과거의 이스라엘도 그렇고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면 어떻게 저항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도, 그러니까 저항할 수 없는 은혜가 아니라 인간은 자유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려고 해도 싫습니다 하고 저항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거예요. 다섯 번째,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여기 알미니안 주의자들은 뭘 이야기했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아도 중한 죄를 짓고 하나님의 뜻을 살지 않으면 구원을 잃을 수 있다, 이걸 이제 이야기한 거예요. 구원을 잃을 수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알미니우스가 이제 죽은 다음에 그의 추종자들은 유능한 학자이며 신실한 그리스도인인 에피스코피우스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이제 교수직을 이제 이어받았어요. 그래서 자기 스승인 이 알미니우스를 이제 대신해서, 그래서 고마루스하고 이제 논쟁을 이제 계속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고마루스는 라이덴 대학에서 알미니우스 주의자들은 다 내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신학적 문제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 국가의 국민이 반으로 나뉘게 되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네덜란드 정부에서는 이걸 용인할 수 없게 이제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단순한 문제가 이제 아닌 거죠. 그러니까 알미니우스 이 측에 속한 이와 같은 교수들은 교수직을 지금 박탈당할 위기에, 말 그대로 먹고 살 수가 없는 그런 위기에 이제 놓이게 이제 된 거고, 이렇게 되니까 이 알미니우스 지지 교수들이 궁정 목사로 일하던 위텐보가 에르트라고 하는 이 사람하고 이 문제를 좀 우리가 한번 해결해 봅시다 하고 이제 이야기한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위텐보가, 네, 보가 에르트라고 한 사람이 알미니우스 주의 목사 46명의 서명을 받아갖고 네덜란드 의회에다가 항론이라고 하는 걸, 항의하는 논조를 담은 그런 문서를 거기다가 이제 제출하고, 우리가 알미니우스 주의를 믿지만 우린 원래 칼빈주의자고 예정에 대해서만 우리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의 지위를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내쫓지 말고 우리의 지위를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1610년에 이와 같은 그 논술을 이제 제출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가리켜서 항의자들이다 이렇게 부른 거예요. 영어로 가서 보면 우리 데몬스트레이션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피켓 들고 하면 데모한다는 거 있잖아요. 그 데모에다가 D 대신에 R을 쓰면은 데모가 강렬하다는 뜻이에요. 레몬스트레이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덜란드 의회에다가 우리의 지위를 좀 지켜달라고 칼빈주의 항거에서 이렇게 나와 목소리를 낸 이런 사람들을 항의자라고 이제 부르게 이제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알미니우스가 가르친 것을 기초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다섯 개 조항에 이 알미니우스 5대 강령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네덜란드 교회의 교리적 입장에 대한 공식 표현이 아까 말씀드린 벨기에 신앙 이 고백서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왔냐면 하이델베르크 신앙 문답이라고 있는데, 이거를 좀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극단적 칼빈주의 이것만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아, 성경대로 가서 보니까 알미니우스가 주장한 게 맞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거를 좀 수정해 주십시오 하고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칼빈주의자들이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답을 좀 해야 되겠다고 해서 도르트 총회를 이제 열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튤립이라고 하는 칼빈주의 5대 강령을 이제 만든 거예요. 여러분 여기 가서 보니까 무슨 꽃이 있어요? 튤립 있잖아요. 어디 산이에요? 네덜란드 산이에요. 그러니까 칼빈주의 5대 강령은 스위스 산이 아니라 네덜란드 산이다. 네덜란드의 개혁교회 안에서 일어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알미니우스 주의를 추종하는 그런 사람들을 누르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도르트 회의가 이제 열리게 된 거다. 여기 가서 보면 그 당시 이제 사진이 없으니까 도르트 회의가 열리는 그런 걸 저렇게 그림으로 이제 그려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니케아 종교회의, 그 다음에 웨스트민스터 종교회의, 그 이후에 아마 인류가 열었던 가장 큰 종교회의가 도르트 종교회의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1618년 11월 13일에 시작이 돼서 무려 얼마 동안, 6개월 동안 열렸는데, 6개월 동안, 6개월이면 6, 3, 18에서 180일이잖아요. 주일 빼고 나니까 얼마가 남냐? 154일인가가 남는데, 154일 동안 매일 한 거예요, 회의를. 154회를 회의를 했어요. 예, 그래서 1619년 5월 9일에 이제 끝이 난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 몇 명이 참가했냐? 네덜란드 칼빈주의자들이 102명이 참가하고, 외국에서 27명의 칼빈주의자들을 모셔왔어요. 이건 뭐냐 하면은, 이 회의를 해서 네덜란드 정부는 어떻게 하든지 칼빈주의를 확립하기 위해서 대륙에 있는 여러 나라에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영국, 독일, 스위스, 프랑스 이런 나라에다가, 우리나라가 지금 종교회의를 개최하는데 칼빈주의 옹호하는 이 종교회의를 개최해야 하니까 그쪽에서도 좀 대표를 보내주시오 해갖고 27명이 온 거예요. 근데 이제 프랑스는 카톨릭이기 때문에 이제 보내지 않고 나머지 나라에서 27명의 대표가 이제 참석을 했습니다. 회의는 100% 라틴어로 이제 진행이 됐다 그럽니다. 자, 네덜란드에서는 몇 명이 들어왔냐 하면 102명이 들어왔는데, 102명 가운데 18명은 칼빈주의 정부가 임명한 위원이에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미 이거를 다 회의를 해갖고 압도적으로 이 회의 이걸 해서 끝장을 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이 18명. 그럼 알미니우스 이 주의를 대표하는 사람들도 거기 들어가서 무언가 논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 사람들의 출입이 이제 봉쇄가 돼갖고 결국 나중에 몇 명이 들어가냐, 13명이 들어갑니다. 알미니우스 그 주의 대표가. 회의가 시작된 주 여러 주일이 지난 이후에 어떻게 되냐, 그것도 죄인의 신분으로 소환이 돼서 무조건적인 복종을 이제 강요당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의장도 서기도 모두가 다 엄격한 칼빈주의자로 결의는 그냥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다. 그게 이게 너무나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니까 유명한 교회 역사가, 제가 소개한 필립 샤프라고 한 사람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 교회 역사를 지은 이 필립 샤프가 뭐라고 얘기했냐, 그리하여 알미니우스파의 운명은 사전에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 뭐 얘기할 필요도 없어. 숫자도 안 되고. 그렇죠. 가서 변명할 그런 기회도 없고, 몽땅 다 칼빈주의자들이 그 회의 독차지해서 의장부터 서기까지 발언하는 모든 것까지 이 사람들이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무 위키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이 회의는 그야말로 사람에 의하여 예정된 칼빈주의 예정론의 예정대로 된 승리였다. 예정을 이렇게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표현했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6개월 동안 이제 종교회의가 계속이 돼서 154번 회의를 걸치면서 만장일치로 뭘 했어요? 칼빈주의 5대 강령 튤립, 이게 맞는 거고 알미니스 주의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단이다, 이단교리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여기 또 나무 위키 거기 써놓은 분이 이렇게 썼어요. 하지만 이 회의에서 이단으로 선포되었다고 해서 그들의 사상이 이단이라는 것은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종교회의, 국가의 관리들이 이렇게 주재한 이와 같은 그 종교회의에서 뭐가 이단이다 아니다, 여러분 그걸 어떻게 결정을 해요? 성경이 이단이냐 아니냐 를 결정해야지.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한 게 꼭 이단이 되는 건 아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제가 어떤 일이 생겼냐? 예, 이거 이제 가서 보시면 이 도르트 회의가 끝난 바로 직후에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이 알미니우스를 지지하던 그 정치가가 그 당시에 수상과 같이 그런 일을 하던 관용파의 그 지도자의 올덴 바데펠트라고 하는 그런 분이 있는데 이 사람을 이 칼빈주의자들이 목을 쳐서 죽여버린 거예요. 왜 알미니우스 주의를 관용을 가지고 이렇게 대하느냐, 이렇게 해서 그 당시 국무총리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던 그 사람을 1년 전쯤에 체포를 하고 그리고선 이 도르트 회의가 끝난 다음에 목을 쳐서, 저것도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누가 이 사람이 처형당하는 그런 모습을, 그렇죠? 그 다음에 도르트 신경의 서명을 거부한 100여 명의 목사들은 알미니우스 주의자 다 이렇게 간주가 돼서 국외로 추방이 된 거예요. 이게 국가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일이 이게 성경적으로 가능한 게 아니잖아요. 이런 일들이 도르트 회의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면서 칼빈주의 저와 같은 그 5대 강령은 왜 만들어졌냐, 다른 거 없어요. 네덜란드라는 그런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가의 권력자들이 회의를 소집을 해갖고 이렇게 해갖고 그 반대에 속한 그런 사람들을 죽이고 그리고 추방하는 그와 같은 악한 일들을 저지른 거예요. 칼빈이 제네바에서 했던 거 똑같은 거예요. 어거스틴이 도나스티즈의 행각하고 똑같아요. 루터가 유대교인들 학대한 거하고 똑같고 쯔빙글리가 제침례 교인들 학대한 거하고 똑같은 그런 일이, 그 재판이 네덜란드의 도르트에서 이제 일어나게 이제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칼빈주의 5대 강령은 이 도르트 회의에서 결정된 칼빈주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보통 사람들이 극단적 칼빈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100년쯤 지나서 1703년에 누가 등장하느냐? 영국에서 요한 웨슬리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1791년까지 이제 살게 되는데 이 요한 웨슬리가 가장 크게 부인한 게 뭐예요? 극단적 칼빈주의는 이건 성경에 없다, 이거 주장을 이제 하게 된 거예요. 자, 근데 어떤 사람들이 또 그렇게 이야기하죠. 알미니우스 주의자는 펠라기우스 주의자하고 똑같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알미니안 주의를 얘기하면 그러면 펠라기우스를 따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펠라기우스는 뭘 이야기하냐, 인간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이걸 주장한 거거든요. 알미니우스 주의자들은 절대로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말씀드린 대로 칼빈주의자예요. 다만 온건한 칼빈주의자예요. 어떤 부분만 달랐냐, 예정 부분만 달랐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칼빈주의가 틀리다 그러면 뭐라고 당장 얘기해요? 너 알미니우스 주의자구나, 그렇죠? 알미니우스 주의 한번 보라, 너 펠라기우스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허수아비, 펠라기우스란 허수아비를 세워놓고 그리고 그 사람을 생매장하는 그런 일을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펠라기우스 주의에 빠지게 되면 인간을 높이게 되고 구원자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이와 같은 일이 생기게 됩니다. 자유주의로 발전하게 돼요.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인간이 죄에 빠져 있다는 이걸 다 무시하게 돼요. 이렇게 되면서 극단적인 자유주의로 나가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인간이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이런 데 빠지는데, 여기 이분이 이야기한 거는 이거는 복음적 알미니우스 주의를 이야기하는데 성경에 근거한 거 그거는 이와 같은 거 펠라기스 주의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사랑을 모든 사람들에게 베푸시고 모든 사람은 그러한 사랑을 어떻게 마음속으로 받아들여야만 구원받는 거 이야기하니 이거는 복음적인 그런 의미의 알미니스 주의를 이야기하는 거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알미니우스 주의는 절대 펠라기우스 주의가 아니다.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 그럼 저는 알미니우스 주의자 아닙니다. 저는 칼빈주의자도 아니고 알미니우스 주의자도 아니에요. 다만 나는 칼빈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럼 저쪽에서 당장에 너 그러면 알미니우스 주의자지.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너 펠라기우스를 따르는구나. 이런 주장 이런 거 하면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주장이다. 이걸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존 웨슬리는 알미니우스 주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다시 말해 성경에 근거해서 알미니우스 주의를 믿는 사람들은 칼빈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강력하게 사람의 원죄를 인정하고 믿음에 의한 칭의만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감리교 가보세요. 뭐 가르쳐요? 믿음으로 사람이 의롭게 된다 그거 가르치잖아요.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그러고 원죄 있다고 그러고 감리교도 다 똑같은 거 가르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할 수 있고 신자들도 영원한 믿음에 파손할 수 있다. 요 부분이 이제 뒤에 다섯 번째 강령. 우린 그렇게 믿을 뿐이다. 웨슬리가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 칼빈주의자들의 그 예정은 사람의 자유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절대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가서 보니까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지 않다. 구원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지 사람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작정해서 구원받기를 해놓으면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이 요한 웨슬리가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알미니우스 주의는 칼빈주의의 도덕 무용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에 대한 윤리적 반동으로 나오게 된 거다. 이것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인간의 모든 운명이 모든 면에서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예정이 돼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렇게 되면 나 구원받을 자로 예정이 됐어요. 그러면 무슨 일을 해도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도덕이 필요 없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 삶을 살아도 나는 이미 예정이 돼 있으니까 천국에 간다. 이렇게 되니까 율법 폐기론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리는 어떤 걸 얘기했어요? 성화를 이야기하는데 거의 완전 성화까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사람이 의롭게 구원받은 뒤에 의롭게 공의롭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어느 누구보다도 더 강조를 하게 된 거예요. 이러한 알미니우스주의의 영향을 받거나 지지하는 사람으로 대표적인 인물은 말씀드린 대로 감리교의 창시자 웨슬리, 그의 동생 찰스 웨슬리, 미국의 유명한 복음전도자 D.L. 무디, 최근에는 빌리 그레함. 여러분 빌리 그레함 집회 가면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해서 사람들이 벌떼처럼 모이는 그런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감리교가 나오고 그 이후에 성결교가 나오고 구세군이 나오고 지금 이 시대에 만연한 오순절, 은사주 이런 모든 교회가 다 뭘 하고 있어요? 웨슬리의 알미니우스 주의의 영향을 받은 그와 같은 형태의 지금 교회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나무 위키에 가서 보니까 이분이 맨 끝에 오해에 대해서 또 잘 적어놨습니다. 이것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미니우스 주의는 칼빈주의를 지지하는 국내 한국의 보수적 교단들의 주요 공격 대상이 되곤 합니다. 나는 칼빈주의 믿지 않습니다. 그럼 저쪽에서 우리나라는 장로교가 대세니까 그럼 너 알미니안 주의자제 갖고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사실 알미니우스 주의는 칼빈주의 신학을 반대하는 신학이기도 하고 또 사람의 행위, 구원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거룩한 행위가 나와야 돼서 완전 성화까지 가야 된다 이런 거 이제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박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이 영향 때문에 행위를 자꾸 강조하다 보니까 자유주의 신학이 생기는 그러한 이런 그 발판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보수주의자들은 간혹 알미니우스 주의가 곧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일반화된 이런 이론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알미니우스 주의, 감리교가 되면 무조건 자유주의가 되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그거 사실이 아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 나무 위키에 나온 걸 그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알미니우스 주의는 그저 칼빈주의 신학과 같지 않은 견해이고 신앙생활에 사람의 행실과 노력을 조금 더 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구원이 유지가 되려면 그럼 어떻게 깨끗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니까 행위를 중시하는 것뿐이고 자유주의 신학과 같이 성경의 권위를 부정한다거나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그런 신학이 아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알미니우스주의 신학은 행위를 조금 더 중요하게 여길 뿐이지 믿음이 근본적으로 중요하고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는 이와 같은 기본적인 이신칭이 믿음에서 떠난 적이 없는 이와 같은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분이 또 마지막으로 뭐라고 썼냐 이분이 쓴 건 아니죠 알미니우스 뭐 이런 거 나무 위키 이런 거는 여러 사람이 공통적으로 이제 써놓은 거니까 알미니우스주의는 자유주의라는 인식 때문에 알미니우스주의를 지지하는 교단들은 전부 진보적인 리버럴한 그런 교단이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사람들 가운데 있을 수 있는데 실제는 그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성결교회 예성교단 등은 아주 보수적인 그런 교단으로 유명합니다.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도 뭐라고 썼냐 칼빈주의를 지지한다고 해서 무조건 보수도 아닙니다. 국내 장로교단 중 심히 자유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한국 기독교 장로회도 있어요. 그게 뭐예요? 기장이라고 있잖아요. 여러분 한신대학교 기장. 며칠 전에도 뉴스가 떴잖아요. 예수님이 동성애자라고 해서 그런 연극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신학교 안에서. 이건 무슨 교단이에요? 장로교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무위키 그분이 그렇게 쓴 거예요. 성공에도 꽤나 진보적인 교단이며 천주교와 비슷한 분위기도 있는 교단이지만 성향은 온건한 칼빈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칼빈주의냐 알미니우스주의냐 이것 때문에 혼동하거나 오해를 가지면 안 된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 책을 하나 이제 보여드렸습니다. 책의 제목이 천하무적 아르뱅주의 이 책을 제가 소개했어요. 이 침례교 목사님 신광은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지었는데 아르뱅주의는 알미니우스주의하고 칼뱅주의하고 두 개를 합쳐서 자기에게 좋은 것만 빼게 되면 그러면 신앙생활 마음대로 마음껏 하고 죄다 짓고 쾌락 누리고 그러면서 난 구원받은 걸로 예정이 돼 있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 여기에 빠진 사람들이 한국에 너무 많다. 이걸 지적하기 위해서 천하무적 아르뱅주의라는 이런 책을 줬는데 저 한 4,500페이지 되는데 읽어볼 만한 그런 그 책이에요. 이분이 거기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칼뱅주의, 알미니우스주의의 논쟁이 지금까지 그토록 치열하게 지속되어 온 이유는 두 입장을 지지하는 이들 모두가 둘 중 하나 아니면 안 된다는 원칙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이다. 칼빈주의 하는 사람은 칼빈주의 아니면 안 되는 거야. 알미니우스주의 하는 사람 알미니우스주의 아니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칼빈주의 아니면 알미니우스주의 둘 중 하나를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동의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 기독교 신앙이 광대한데 이 광대한 기독교 신앙을 칼빈주의 5대 강령, 알미니우스주의 5대 강령, 이거 10개, 이거 10개잖아요. 5개, 이 10개를 가지고 어떻게 기독교의 모든 그 신앙의 넓은 범주를 다 커버할 수 있냐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5개 믿고, 어떤 사람은 5개 믿고, 어떤 사람은 이거 가운데 4개만 믿고, 그럼 4포인트 칼빈이스트가 되는 거고, 어떤 사람은 여기 알미니우스 이거 중에 3개만 믿으면 3포인트 알미니안 주의자가 이제 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이분법적 태도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으로 사람을 구분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걸 구분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성경적으로 옳지 않다. 저도 전적으로 이제 여기에 동의합니다. 이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자를 사용해서 멋있는 그림을 보여줬는데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하고 그 다음에 인간의 자유의지를 자루다 이렇게 놓고 하나님의 이 주권 모든 게 그냥 하나님이 예정한 대로 100% 흘러간다 이렇게 되면 이 세상에는 그런 거 믿는 사람이 이슬람의 숙명론 거기는 한치도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사람이 다 뭐가 해야 되냐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은 대로 그 각본대로 모든 게 가는 거예요. 이 맨 왼쪽에 이슬람 숙명론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맨 오른쪽에는 하나님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고 무신론 그리고 인간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하면은 저쪽 끝에 이런 커다란 스펙트럼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야기하는 칼빈주의하고 알미니우스주의는 어디에 들어가냐 저게 0이고 여기 10이면은 1에서 9 사이에 어디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다. 1에서 9 사이에 자, 그러면 이거 말고 기독교 계에서만 한번 생각을 해보자. 네, 그 다음 그림을 가서 보겠습니다. 기독교 계에서만 생각을 해보면 극단적 칼빈주의를 0으로 놓습니다. 극단적 칼빈주의, 하나님이 다 예정해놨다는 거. 극단적 칼빈주의를 0으로 놓으면 기독교 내에서 논쟁이 누가 있어? 펠라기우스주의가 있잖아요. 이 펠라기우스 여기 10이란 말이에요. 0하고 10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알미니우스주의는 어느 정도냐? 알미니우스는 뭐라 그랬어요? 이 칼빈주의자, 온건한 칼빈주의자라고 그랬으니까 극단적 칼빈주의 쪽으로 이렇게 옮겨가 있는 사람이 한 3쯤 된단 말이에요. 3이나 4쯤 되는 거예요. 이 알미니우스주의는. 자,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알미니우스주의는 펠라기우스주의가 전혀 아니라는 거.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알미니우스주의자 역시 칼빈주의, 온건한 그런 칼빈주의자다. 그래서 극단적 칼빈주의를 0으로 놨을 때 알미니우스주의는 한 3이나 4 정도 되는 그런 부류에 이제 속해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 요거를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겠어요. 신광학 목사라고 하는 분이 저렇게 그림을 저렇게 잘 그려놨는데 저게 참 올바르게 이제 분석을 한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성경적 입장은 뭐냐, 내 입장은 뭐냐,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알미니우스의 5대 강령을 한번 보겠어요. 전적인 타락 맞습니다. 그렇지만 복음이 제시되면 그 복음을 내가 이해하고 믿을 수 있다. 믿습니다. 이거 성경적인 거예요. 두 번째,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자유의지와 상관없이 선택하는 일은 없어요. 예지 예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택한다고 성경이 베드로전서 1장 2절, 그렇죠?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저것도 맞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피를 흘렸다. 보편적인 속죄 맞는 거예요. 네 번째, 사람은 저항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려고 해도 어떻게 싫습니다 하고 저항할 수 있는, 저것도 맞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네 가지는 맞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그렇게 되면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를. 근데 다섯 번째는 저희가 믿질 않아요. 다섯 번째는 뭐냐,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여러분, 성령님에 의해서 봉인이 되는 거거든요. 구속의 날까지, 그렇죠? 구속의 날까지 성령님이 구원받으면 우리를 꽉 묶어놓는 거예요. 이 성령님의 손에서 성경적으로 정말 다시 태어났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가 있어요? 없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저희는 다섯 번째, 알미니우스 주의 다섯 번째는 믿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럼 칼빈주의에도 다섯 번째 성도의 견인이 있잖아요. 근데 성도의 견인,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맞아요, 칼빈주의가. 근데 실제로 끝에 가면 틀려요. 뭐라 그래요? 그거를 확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택함받은 자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택함받은 자인지 아닌지. 그거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뭐예요? 행위를 죽을 때까지 열심히 해서 그걸 다 증명을 해야만 그래야 구원이 보장이 되는 거니까 알미니우스주의나 칼빈주의나 피장파장이 되는 거다. 여기 이분도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알미니언주의하고 칼빈주의의 그 역사성을 이야기합니다. 어거스틴 이전까지는 100% 다 알미니언주의였어요. 어거스틴 이후부터 칼빈까지는 100% 칼빈주의예요. 어거스틴 주의는, 예, 칼빈주의는 곧 어거스틴 주의니까. 근데 칼빈이 죽은 다음에 알미니우스 논쟁이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되고 이제 핍박을 당하는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 당시 왜 이런 일이 생겼냐? 종교개혁 시대에 정신이 있어요. 예, 그거는 어떤 일, 그 이후에 이제 알미니우스 주의가 등장한 그 이유는 개인 인권, 르네상스 시대 이렇게 되니까 개인의 인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개인주의가 드러나기 시작했잖아요. 그 성경을 가서 읽어보니까 성경이 다 개인주의지, 집단적인 교회를 통해서 뭐 구원받고 일곱 가지 성사를 통해 이런 게 아니라는 게 사람들의 눈에 이제 드러나게 된 거예요. 또 예, 자율적인 인간관, 그 다음에 평등주의. 여러분, 어떤 사람은 태어나기 전에 천국으로 가라고 하나님 예정하고 어떤 사람은 태어나기 전에 지옥으로 간다고 예정하면 이게 벌써 평등이 깨진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르네상스 시대 종교개혁 이후에는 사람들에게 들어오지 않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시대정신이 점차 알미니우스 주의 쪽으로 성도들이 기울게 되는 그와 같은 이유가 이제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에 다양한 교파가 이 땅에 이제 존재하게 됐습니다. 미국에는 침례교회, 침례교회는 일반 침례교회와 특수 침례교회가 있는데 일반 침례교회는 말 그대로 알미니우스 주의를 하는 데고 특수 침례교회는 칼빈주의를 하는데요. 거의 대다수의 침례교인들이 남침례교회 다 뭘 해요? 일반 침례교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전 세계를 휩쓸은 이 요한 웨슬레 감리교, 그 이후에 나온 성결교, 나사렛, 오순절 교회 등 전 세계 기독교의 지금 거의 다수가 다 뭘 하고 있어요? 어쨌든 알미니우스주의의 예지 예정에 대한 이와 같은 이 신학을 지금 따르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냐? 극단적 칼빈주의 5대 강령을 하면은 설교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선교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전도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미 다 예정이 돼 있는데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또 예정된 사람은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예요. 이미 예정이 돼서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어느 면에서는 넌센스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면에서 칼빈주의자들의 표현에 따르면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예정한 거예요. 칼빈주의자들은 소수가 되고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이 다수가 되도록 하나님이 예정을 해놨다. 그분들의 표현에 따르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가 주장한 게 뭐예요?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빌리 그레함이 주장한 게 뭐예요?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디엘 무디가 주장한 게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대다수 교회 장로교 목사님들이 교육은 칼빈주의를 받지만 세상에 나와서는 대개 목회할 때 어떻게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목회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칼빈주의 5대 강령은 네덜란드 국가 아니면 네덜란드 국가 교회가 자기들 정권 유지를 위해서 강제로 만든 종교회의에서 정해진 이와 같은 교리입니다. 제가 누차례 말씀드렸지만 신약시대 신약성경에 나와있는 교회는 절대로 국가교회가 아니에요. 자유교회입니다. 그 결과 이 도르트 회의 이거 결과 알미니우스 추종자들이 처형이 되고 추방이 되고 양심의 자유가 박탈되는 그와 같은 일이 네덜란드에서 이제 생기고 이게 이제 주변에 있는 개혁교회 하는 그런 이 나라들에 다 이제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됐어요. 근데 역사를 이끄신 하나님은 칼빈주의가 아니라 칼빈주의는 다섯 개가 다 틀렸단 말이에요. 알미니우스주의는 거기에 다섯 개 가운데 네 개 넣고 한 개만 틀리잖아요. 하나님은 성경에 훨씬 더 가까운 알미니우스주의자들 통해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이런 놀라운 일이 종교개혁 이후에 이제 발생하게 된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저나 우리 사랑 침례교회 성도들은 칼빈주의자가 아닙니다. 왜? 다섯 개 전체가 성경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거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알미니우스주의자도 아니에요. 네 개는 옳고 한 개는 옳지 않기 때문에 칼빈이니 뭐 도르트 회이니 이런 국가교회 양심의 자유를 부정하는 이와 같은 거 저희는 의지하지도 않고 그와 같은 거 신조에 따르지도 않습니다. 왜 그러냐? 그런 일은 신약성경에 나와 있는 신약교회가 해야 될 그런 일이 아니고 교황이라든지 루터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잘못 이해하고 행한 그와 같은 일들이기 때문에 우린 그런 걸 따르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해서 오늘 강의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요한 칼빈의 가르침 요약이 되어 있는 제네바 성경, 우리나라에도 이제 번역이 돼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제네바 성경과 개혁신학의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